뉴스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오늘 성명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 증상을 보여 바로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7일간 격리에 들어가며 원격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로 예정된 레바논 방문은 취소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마크롱 대통령의 증상과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주례 강요 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장 카스텍스 총리도 7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9월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습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 등 언론들은 어제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빠르면 다음 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나는 줄을 앞지르고 싶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이 안전하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계획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내일 부인 카렌 펜스 여사와 함께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호 5호가 달 토행 표본을 싣고 오늘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지구를 출발한 지 23일 만입니다. 중국 국가항공국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전 1시 30분경 달 표본 캡슐을 실은 창호 5호의 귀환선이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의 토원지대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달 표본 수집 국가가 됐습니다. 창호 5호가 싣고 온 달 표본을 담은 캡슐은 베이징으로 옮겨 개봉하고 분석과 연구에 활용되며 일부 표본은 다른 국가 연구진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뉴욕 등 미국 동북부 지역에 강한 눈 폭풍을 동반한 매서운 한파가 덮쳤습니다. 이번 한파로 14개 주에 걸쳐 약 6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펜실베이니아와 뉴욕 일부 지역에 최고 60cm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15개 주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 지역의 3개 주요 공항에서는 약 20에서 30%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앞으로 결항하는 항공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눈길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추돌하며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터키 정부는 러시아산 무기 구매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며 무기 구매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메블루이트 차우쇼울로 터키 외무장관은 오늘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무기 도입으로 인해 미국이 가한 제재를 평가한 뒤 사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는 불법적이며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터키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전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이것이 무슨 동맹인가라면서 이번 결정이 터키 주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14일 터키 방위산업청장과 고위공무원 3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지만 지난해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이 이번 주 예정된 미중 해상 안보 관련 협력 측이 예고 없이 불참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필립 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어제 성명에서 14일과 16일 예정된 미중 군사 해양 안보 협력 관련 화상 회의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사례이며 앞으로 중국과 합의를 추진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데이비드슨 사령관의 성명에 대해서도 아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의 비협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5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이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코로나로 인한 인권 상황 악화를 우려한 이번 결의안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칸 보즈키리 유엔 총회 의장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습니다.
Resolution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보즈키리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종교, 표현, 집회 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예방과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니퍼 바버 특별 고문은 앞서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에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중단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passage of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ce again sends the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im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한발했습니다.
All material contained in draft resolution and most despicably fabricated information cooked by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인간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는 겁니다. 김 대사는 적대 세력들이 소위 정권 교체를 구실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중국과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 기준 등을 비판하며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재차 권고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미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유엔 총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05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권은경 사무국장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처음 북한 내 반인도 범죄를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중국 등 안보리 내 일부 국가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엔총회 결의안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할 시기가 왔을 때 책임 규명을 위한 일종의 근거 자료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지속적으로 반인도 범죄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은 맞는 문제이고 또 반인도 범죄의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기 때문에 책임 규명 ICC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결의안에서 하는 것이죠.
탈북민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납치, 정치범 강제 수용소 등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와 경제난 심화로 인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결의안 통과 후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결의안 내용을 쓰레기 같은 탈북민들이 지어낸 날조된 정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탈북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왜 3만 4천 명이나 북한을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 형제를 두고 왔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인권이 보장된다면 절대 올리가 없거든요. 때문에 이건 탈북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참 스스로 인권 침해 국가라는 걸 자기 입으로 이제 실토하는 격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성 대사가 결의안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의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대사가 북한에서 금기시하는 체제 교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김 대사의 이 같은 표현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북한 내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늘 북한 인권 문제 하면 내정 간섭이고 북한 체제에 대한 압살 정책이고 이렇게 이야기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란 말이 맥락에서는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코로나19와 유엔 제재 그리고 여름에 있었던 수해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봅니다.
권은경 사무국장은 결의안이 지난 9월 북한 서해상에서 일어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은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권은경 사무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결의안 자체는 북한 당국에 대한 그 권고 내용으로 충분히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하고 또 뭐 사과를 받고 또는 가족과의 뭐 보상 문제, 배상 문제 이런 구체적인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한 컨센서스, 즉 전원 동의 절차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11년간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 제안국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유엔 회원국 다수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보다는 훨씬 더 북한 인권을 중요시 다룰 것이다 라는 기대 하에 내년에는 뭐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 제안국으로 다시 참여를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위상을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47개 인권단체들은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독일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의 비협조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위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16일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경고했습니다. 호이스켄 대사는 북한이 지난 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0월 연령식에서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고 지적하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있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었다는 것이 정치적 해결책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현 제재 수단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호이스켄 대사는 지난 2년 동안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문제점도 언급했습니다. 호이스켄 대사가 먼저 제재위가 개인과 기관 등 신규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하지 못했다며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가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명시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이스켄 대사는 안보리 내의 비협조도 지적했습니다. 호이스켄 대사는 정지에 관련 내용을 예로 들며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지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북한의 정제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배럴이 아닌 톤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절대로 복잡한 문제가 아닌 단순한 산수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계속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최근 달 착륙을 성공시킨 나라라는 말로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이 관련됐음을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북 제재가 북한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면서 지난 2018년 중반부터 75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북한이 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원 물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최근 안보리 내에서 대북 제재 이행안에서 개정을 통해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등 작은 부분이지만 지원 단체들의 우려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 2018년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임기는 오늘 31일까지입니다. VOA 뉴스 우특성입니다.
미국 상원의 유엔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에 대한 다자간 제재와 북한, 시리아 등의 인권유린 규명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최근 유엔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유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은 전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유엔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등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 주도의 제재 채택 노력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알카에다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같은 테러 조직, WMD를 확보하려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그리고 남수단과 같은 내전국가들에 대한 다자간 제재 채택을 추진해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이런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무기 거래 금지, 교역 제한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규명해 보고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활동은 인권 침해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반체제 인사들과 현장에 있는 시민사회기구들의 목소리를 조명하며 억압정부를 압박하고 인권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다국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 미국과 구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 등 50개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 회의에서 옛 국제연맹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장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24일 헌장이 발효되며 유엔이 창설됐습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당시 이 회의의 목적은 과거 의미의 평화 조약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conference to draft a treaty of peace in the old sense of that term. This conference will devote its energies and its labors. 그러면서 이 회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직을 구성하는 단일 문제에만 전적으로 에너지와 노력을 바칠 것이라며 기본 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군은 특히 1950년 한국전에 참전해 한국을 도왔고 전쟁 이후엔 폐허가 된 한국에 물자를 제공하는 등 전후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한국과 북한은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유엔은 각 국가들이 파견한 군의 도움으로 현재까지도 세계 분쟁 국가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안보리 등 6개의 산하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 16개의 전문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 등 WMD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채택한 2017년 제재결의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또한 미국 주도로 2014년부터 4년 연속 북한 인권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고 올해 다시 3년 만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은 그 밖에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두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미국과 러시아 등이 맺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북한의 확산 방지에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 견제 목적에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크 쿠퍼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가 16일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 MTCR에 대한 준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We certainly see the regime as an important non-proliferation tool to curb the spread of high-end missile use technologies to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쿠퍼 차관보는 이날 뉴욕 외신 기자 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은 분명 이 체계를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고급 미사일 기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비확산 도구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것들과 다른 비확산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향후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계속해서 이것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TCR은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 35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는 다자간 협의체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 수출, 이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퍼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기술 이전 문제 등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쿠퍼 차관보의 기자 간담회는 동맹과 관련한 사안들의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짧게 언급됐습니다.
Donald Welton, who I've introduced to some of you, our senior negotiator, She continues to meet with her Republic of Korea.
도나 웰튼 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한국 측 상대인 정은보 대표와 계속해서 만나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협상하고 있으며 지금도 논의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두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년 넘게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한국 측에 5배 인상안을 요구한 뒤 이후 이를 낮췄지만 여전히 한국 측이 제시한 인상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내년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쿠퍼 차관보는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hina's defense needs, yeah, of course, there are significant efforts there in the modernization.
쿠퍼 차관보는 악의적인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가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본을 위한 무기 현대화 분야에 상당한 노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2020년 여름 일본에 대한 미국의 F-35 전투기 판매는 국무부에 통보된 무기 판매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미국은 일본의 역량과 요구 사항 등을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은 바뀌지 않았다고 쿠퍼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연방기관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의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 등 사이버 위협국들이 이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회계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12월 보고서를 통해 연방기관들이 이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상품과 서비스 공급망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기관들이 의존하는 전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생산과 배포 등 전체적인 공급망이 외부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지적입니다. 회계감사원은 이런 취약성으로 인해 일부 연방기관들은 개인들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지적 재산권 탈취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위험에 놓인 연방기관들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진 않았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런 정보통신기술 공급망이 특히 더욱 정교해지고 자금 지원이 늘고 있는 위협 행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자에는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주요 사이버 위협 국가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런 집단들의 공격은 때로는 매우 중대하고 감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협자들은 공급망의 모든 단계와 시스템 개발의 전 과정을 공격한다며 연방기관들의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자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여러 지점에 존재하는 허점을 노려 공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인프라보안청을 인용해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한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관련 위협이 지난해 9월에만 약 180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이준입니다.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에 연루됐던 북한 국적자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북한 정권의 각종 조달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의 활동을 통해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철은 지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당시 유일하게 체포됐던 북한 국적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리정철을 붙잡아 조사한 뒤 그가 김정남 암살에 이용된 화학무기, BX 제조 등의 주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이민법 위반 등을 이유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런 리정철의 말레이시아 거주 당시 행적이 최근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는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한 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정철이 말레이시아는 물론 중국을 넘나들며 북한의 조달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3년 혹은 2014년부터 현지 기업의 정보통신 전문가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말레이시아에 거주했지만 실제로는 북한군 등의 조달 임무를 수행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정철은 조선인민군이 소유한 조선신광경제무역총회사와 조선봉화무역총회사 등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각종 무역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수십만 달러치 파뮤나, 비누를 구매하거나 25만 달러 상당의 와인 구매를 준비하는 등의 흔적을 남겼으며 또 크레인과 기계류와 같은 대형 장비에 대한 구매를 시도하고 사이버 범죄를 통한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와 위성 추적 기술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정철은 중국 업체는 물론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들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리정철은 북한으로 자금을 운반하는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조선 봉화 총회사 소유의 자금 수만 달러를 중국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중국 달인을 거쳐 남포항으로 수십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운송하는데 리정철이 관여한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이처럼 보고서는 리정철과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통해 북한이 해외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불법 행위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이뤄지는지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있는 불법 네트워크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점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정철은 현재 소재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월 리정철과 그의 딸인 리우경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간치림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북한의 고객들을 대신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미 달러를 거래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위장회사를 이용했다면서 대북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들처럼 인권을 비핵화나 관계 개선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유엔과 유럽연합, 한국 등과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5일 자신이 개원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 등 시급한 현안에 먼저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가 국정의 우선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전례를 볼 때 김정은이 바이든 집권 초기에 미사일이나 핵실험 또는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에 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조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인권 정책 1순위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고위 관리의 임명은 인권이 미국 대북 정책의 입안과 이행의 일부임을 확실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 선택에 있어서도 논의의 일환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인권 문제가 대북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4년 내내 대북인권특사를 지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과 다른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이런 접근 때문에 미북 협상이 본격화된 후 트럼프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 2년 반 동안 북한인권 문제는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인권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oint I would make is that human rights is not a weapon. It's been used as a weapon the last number of years.
미국 정부는 과거 수년 동안 북한을 협상장에 앉히기 위해 혹은 다른 합의를 원할 때 인권을 무기로 사용했으며 그런 목적을 이루면 인권 문제 제기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과거 행정부에서도 반복되었다며 인권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2018년 말 하원 청문회 출석해 미국 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외교가 없을 땐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정권을 혹평하는 탈북민들을 지지하며 대북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인권 문제는 너무 말하기 불편한 존재가 되고 협상 관계자들은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권 문제 제기를 원하지 않는 추세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Once the negotiations begin, the human rights issues become too uncomfortable and too inconvenient to talk about.
코헨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이런 전례를 반복하지 않고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일환으로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북 정보 유입 사안 등 미안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사안을 제기하면서 한 목소리를 낼지에 관해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 think it would be important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work out what those priority issues are with South Korea.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 문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 시설의 심각한 인권 침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자유, 혹은 일본과 연대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할지 등에 관해 대북 협상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킹전 특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 개선 압박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유엔인권이사회로 다시 돌아가 인권의 가치를 북한과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열도록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킹전 특사는 또 국제정보에 대한 접근은 평화로운 전환과 국제협력을 위한 미국의 권장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대북 정보 유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수뇌부가 당장 수용하기 힘들더라도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열악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15일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상원의원 시절 북한인권법 채택 등 외교 사안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가 북한인권 특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that Senator, now President-elect Biden was heavily involved in the foreign affairs issues whe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as adopted.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북한인권 특사가 최대한 빨리 지명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담당했던 전직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의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지휘 통제 구조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지체할수록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네스 토도루프 전 미사일방어청 부청장은 16일 미국 공군협회 소속 미첼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역량 등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토도루프 전 부청장은 앞으로 불량 국가들과 거대 패권 경쟁국들이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육지와 바다, 하늘, 우주에 있는 방어 자산들을 골고루 분산 배치하면서 각 기능들을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future construct and how you knit these capabilities, need to be at the forefront. One is distributed.
현재 항공 우주 방산 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토도로프 전 부청장은 특히 지난달 실시한 이지3의 SM-3-2 알파의 요격 실험 성공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 같은 방어 역량을 어떻게 다층적으로 배치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영역 합동지휘통제 ZC2의 상용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영역 합동지휘통제 ZC2는 현재 각 미군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해 지휘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로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을 감지하고 지상 또는 해상에 있는 방어자산으로 요격하는 방안도 모든 무기체계가 ZC-2 체계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될 때 실현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리처드 포모시아 전 미국 육군 미사일 방어사령관은 공격 역량과 통합하는 방어 전략을 계속해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만으로는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f we're to be successful, we must consider missile defense within that context of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deterrence and with full consideration of our offensive capability.
특히 억지력 관점에서도 모든 범주의 공격 작전들을 미사일 방어 전략의 셈법에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모시아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단순히 미사일 발사 시점에 원점 타격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리 지휘 통제 무력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면서 SM-3-2 알파의 유격기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일본만이 아니라 그 외 역내 동맹국들이 자국 영토에 이 같은 방어장사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해주고 있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감 정보 공유 문제와 주권 논란 등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미군과 연동되지 않은 독자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운용은 효율적인 영내 방어 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도로프 전 부청장은 합동 지휘 통제 ZC-2의 한국군 확대 적용 가능성과 공격 방어 통합 전략에서 B-61-12와 같은 저위력 핵폭탄 실전 배치의 연계성을 묻는 VOA 질문에는 저위력 핵폭탄의 향후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군에 대한 ZC-2의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동맹국들과 우방들이 현재 초기 단계부터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체할수록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Remembering that it's got to be an architecture first kind of approach and framework and so good to be in those conversations early rather than trying to bolt on later on.
포모시아 전 사령관도 저위력 핵폭탄의 향후 역할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공격과 방어 역량의 통합 작전에서 공격 작전은 기본적으로 실제 사용보다는 억지력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톤으로 세계에서 63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삼림은 1990년에 비해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고 유엔개발계획 UNDP가 15일 발표한 2020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 195개국 중 63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탄소 배출량 평균이 0.8톤이었고 남아시아 국가들은 2톤, 유럽과 동아시아가 각각 5.5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10배 이상 많은 12.9톤이었고 중국은 7톤, 미국은 16.6톤이었습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로 개발도상국 평균인 80%보다 낮았습니다. 또 북한의 삼림 비중은 국토의 40.7%로 1990년에 비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가 감소한 토고, 62%가 감소한 나이지리아, 우간다, 모리타니아, 온두라스, 파키스탄 등에 이어 7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며 북한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으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019-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탄소 배출량을 16.4%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등을 종합평가한 인간개발지수 보고서는 북한의 다양한 통계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72.3세로 세계 평균 72.8세와 비슷했습니다.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수인 모성사망률은 89명이었고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은 0.3명으로 나왔습니다. 또 15세 이상 노동 참여율은 여성이 73.4%, 남성이 87.8%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17.6%로 나타났습니다.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수는 18.7명이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의사수는 36.8명, 병상수는 143개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시골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주민은 전체의 55%, 전 국민 중 안전한 식수를 먹는 인구는 67%로 집계됐습니다.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미국은 17위, 한국은 23위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아일랜드, 스위스, 홍콩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85위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홍보 사이트를 통해 20여 곳의 경제 개발구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 개발구를 홍보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상황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무역 홍보 사이트 조선의 무역은 각종 북한산 상품과 함께 투자처와 북한의 경제개발구, 즉 경제특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가 홍보 중인 경제개발구는 모두 23곳,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나 황금평 경제구, 라선 경제무역지대 등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익숙한 곳도 있지만 공업과 농업, 경공업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소규모 경제특구처럼 생소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랑농업개발구의 경우 미화 7천만 달러를 투자해 50년간 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사업자를 찾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현재 운영 중인 곳보다는 앞으로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투자자 찾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또 북한 측 기업과 외국 투자자가 설립한 합영 기업 혹은 외국 투자자의 기업이 해당 지대를 설립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구 네 곳은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각종 체육, 문화, 오락시설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관광지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최대 9천만 달러로 어랑 농업개발구처럼 50년간 토지를 임대받는 조건입니다. 23개 경제개발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나선 경제무역지대입니다. 함경북도 라진시의 14개 리 동과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1990년대부터 특수지역으로 지정돼 줄곧 해외 투자자를 기다려온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무역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를 소개하면서 중개무역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의 4대 기둥을 가진 종합적인 중개가공무역지대로 꾸릴 것으로 계획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각 경제개발구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러시아 등 다양한 언어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여러 경제개발구들이 이렇다 할 진전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해 북한 체제가 지닌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외국 자본 유치에 필요한 구조가 미비하고 관련 정책이 비효율적인 데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과거 BOA에 북한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With North Korea, nothing is fresh about it. It's all they've got this bad legacy that they have to climb out.
북한은 아프리카 등 신흥 투자처와 달리 새로운 투자처가 아닌데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오히려 나쁜 평가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특히 북한의 낮은 신용도를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1970년대 북한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덴마크와 영국 등 유럽 회사들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실패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도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정권과의 합작 사업 등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 기업 등의 투자가 불가능하고 북한이 개발을 희망하는 일부 개발구 가운데 공업과 경공업 등은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과 연관돼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투자자 등은 미국 법무부의 자산 몰수 조치와 재무부의 제재 부과 등의 위험성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에는 미국 사법당국의 민형사상 처벌의 위험성이 따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 금지하는 사항으로 이를 어기는 것만으로도 20년 구금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 25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트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과의 거래는 자금 세탁과 같은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도 형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12월 18일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미국에도 4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이 거주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 있습니다. BOA는 두 차례에 걸쳐 꿈을 이룬 탈북민들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경제학자 갈렙 조 씨와 원예 사업가 글로리아 김 씨의 사연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 산하 통계청에서 경제학자로 물가지수와 고용률을 연구하는 30대 중반의 갈렙 조 씨는 요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시작했고 지금은 기말고사를 치르는 중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기회가 돼서 북한의 이제 경제 개혁이나 혹은 경제 재결을 하게 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것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는 탈북 난민 1세로서 그런 정체성을 찾고 고민하면서 그런 비전이거든요.
그는 2011년에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뒤 켄터키주 루이빌에 처음 정착해 지역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버지니아로 이주했고 명문 조지 워싱턴 대학 경영학과로 편입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 잘 이렇게 동의되지 않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전학하게 됐어요. 비즈니스 스쿨로. 그때부터 또 심각하게 정체성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비즈니스보다는 앞으로 북한의 장래와 혹은 경제 발전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전공부터 비즈니스에서 경제로 바꿨거든요.
조 씨는 터프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이수하고 세계은행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기 전에는 수년간 다양한 일을 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했고요. 이제 이 정규직을 찾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계속했어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한 일이 참 많아요. 처음에 청소 빌딩에서 청소도 하고 머리가게에서 가발도 팔고 그리고 뭐 UPS소에서 이제 그 박스 포장도 하고 고객 서비스도 하면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일했고요. 학교 다니면서 조지 워싱턴 대 다니면서 그리고 또 뭐 속사관 할 때도 피자 딜리버리도 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언젠가 북한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저로서는 와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참 해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누리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던 분들은 지금 다 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빨리 이제처럼 북한이 어떤 변화가 해서 북한도 좀 이제 세계 경제의 한 송으로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런 권리를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경제학 박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갈렙 조 씨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2007년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글로리아 김 씨는 현재 시카고에서 꽃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미화 100달러로 장미 100송이를 사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태국 등지의 농장에서 꽃을 직접 수입하고 있습니다.
도매상에 가가지고 장미 한 송이 1불이잖아요. 1불에 사다가 2불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백송이 장미가 지금은 이렇게 크게 불어난 거죠.
김 씨는 시카고에 정착해 영어 공부를 하며 쓰레기 봉투 공장, 고기 가공 공장, 사무직 등 다양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았을 때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원예 사업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제가 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인프라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을 가져야 되는데 꽃을 어디서 어떻게 더 좋은 걸로 더 싸게 또 꽃을 가져다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트랜스포트 회사들이. 그러면은 또 그런 회사는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 꽃에 대한 지식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암담하죠.
김 씨는 무조건 발로 뛰었고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꽃 도매 업체들을 계속 찾아가서 한참 서서 보면서 천천히 사업을 익혀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더 크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미국 내 시장에 꽃 섬에 프랜차이즈가 그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도 해보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많이 배웠어요. 첨사까지 가는 그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거품도 좀 뺐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죠. 단점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질, 또 꽃도 질이 있으니까.
김 씨가 성공으로 쉼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북한에 두고 온 동포들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났을 때 물론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뉴스로는 300만 명이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살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 산 이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많았어요. 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았을까? 내가 어떤 포지션이 있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글로리아 김 씨와 갈렙 조 씨는 모두 미국이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뭐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어차피 시작하는 인생이니까 지나온 거는 지나온 걸로 묻어버리고 앞을 보며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던 어렵던 아프던 뭐 누군가가 그립던 그거는 큰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죠.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내다보며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전해드리는 기획. 내일은 두 번째 순서로 미국 내 탈북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오크 해변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실험에 성공합니다. 동력을 이용해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차를 타고 처음으로 하늘을 난 것입니다. 새처럼 날아보고 싶다는 라이트 형제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윌버 라이트와 동생 오빌 라이트는 미국 중서부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늘을 나는 물건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던 라이트 형제는 날아다니는 갈매기에서 영감을 얻어 동력 비행기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25마력의 동력기를 부착한 후 직접 비행을 시도했고 1차 비행에서 하늘을 난 시간은 12초, 거리는 약 37m, 두세 번에 걸친 시도 끝에 59초 동안 279m를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평생 독신으로 살며 비행기 만드는 데 인생을 바친 라이트 형제는 형인 윌버는 1912년 장티푸스로 45이라는 아직 한창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오빌은 자신들이 발명한 비행기가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76살까지 살다가 고향인 오하이오주 데이턴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770년 12월 17일 운명 교향곡, 전원 교향곡, 월광, 엘리제를 위하여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독일의 본에서 태어납니다. 음악가였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의 천재적인 음악적 능력을 알아보고 어렸을 적부터 엄격한 음악 교육을 시켰습니다. 22살 때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가 음악적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베토벤은 유럽의 문화 중심지를 순회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였고 수많은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31살 때부터 귀병을 앓기 시작해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사에 큰 기여를 한 베토벤. 그는 1827년 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